안녕하십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결과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더라도 일단 오늘 날씨처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낙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의 어떤 선거들과는 다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나마 많이 이슈화됐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소설을 오늘 읽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지구 끝의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루이스 셰플베다입니다. 루이스 셰플베다는 누구보다 먼저 환경과 생태계에 눈을 돌려서 그런 문제에 관한 소설을 그 장르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일관성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의 글의 특징은 정말 논문에서나 볼 법한 그런 환경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어떤 신기한 일화나 신화들과 적절히 섞어서 현실과 허구를 적절히 버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작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분은 아실 텐데 책 자체가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간결함 속에서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좀 중구난방일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재미있게 읽히는 점이 또이 작가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구 끝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그냥 읽었을 때그 생각되는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비딕이라던가 아니면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두 가지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두 가지와 다른 점은 그 모비딕이라든지 노인과 바다는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인간의 영웅화?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싸워서 인간이 승리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은 이 책은 얼마나 인간이 자연에 비하면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오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첫 부분이고요. 이첫 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읽으신다면, 왜이첫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저는 첫 부분만 읽고,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줘. 나를 이스마일로. 함부르크 공항. 나는 출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얇은 여권에 더해지는 어떤 알수 없는 힘의 무게를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그 구절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한 나는 탑승자 대기실로 향했다. 나의 손에 쥐어진 가방 속에는 사진기와 노트 외에 책이 한권 들어 있었는데, 브루스 채트윈의 파타고니아에서였다. 그것은 책의 밑줄을 긋거나 주석을 다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내가 세 번을 읽는 동안 감탄부호나 강조 표시로 꽉 채우고 말았던 책이다. 나는 칠레 산티아고행 비행기 속에서 다시 그 책을 읽을 생각이었다. 나는 늘 칠레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욕망마저 깡그리 지우고 살아왔다. 그랬다. 오랫동안 나는 마땅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녔다. 그 사이 마음속의 욕망이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면 크레타 섬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이에라 페트라스나 아스트리아 지방의 비아비시오사 같은 고즈넉한 도시에 정착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손에 브루스 채트윈의 책이 쥐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망각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구 끝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나는 처음 그 책을 읽고 나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파타고니아, 지구 끝의 세계인 그곳은 여행객의 단순한 의도 저쪽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의 실제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격렬한 세월의 바다의 부표 같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까닭이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 중에는 바에 자리를 차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무수한 전자제품들이 반복해서 가리키는 시간과 자신의 손목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맞는지를 비교하면서 초조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나 나는 이제 곧 탑승 데스크에서 탑승 티켓을 확인받으면 비행기까지 버스로 이동하게 될 참이었다. 그 사이 나는 그들 틈에서 24년 만에 돌아가게 될 지구의 끝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애나 다름없던 그 시절, 나는 따분한 일상이나 건태와는 거리가 먼내 삶의 근간이 될 모험을 꿈꾸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안달루시아 출신인 염세적인 할아버지보다 바스크 출신인 할머니의 저돌적인 성격을 물려받은 페페 삼촌이 있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다국적 부대의 자원병으로 참전했고, 헤밍웨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긍지이자 유일한 자산으로 여겼던 그는 나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시했던 분이다. 그러나 그는 가족 사이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은 처지였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와중에 그는 나에게 여러 권의 책들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책들을 통해 줄 베른, 에밀리오 살가리, 잭 런던 같은 작가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내 인생의 지침을 마련해 준 텍스트, 즉 허먼 멜빌의 모비딕도 있었다. 나는 그 책을 14살에 읽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에 더 이상 남쪽 바다의 푸름을 피할 수 없었다. 칠레의 여름방학은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이듬해 3월 중순에 끝난다.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남단 부근에 소형 폭영선들이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다. 에이 허브 선장의 후에들인 선원들을. 문제는 부모님의 승낙이었다. 그러나 페페 삼촌은 당신들에게 그 여행의 필요성을 설득시켰을 뿐만 아니라 몬트항으로 가는 여비까지 쥐어준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지구 끝의 세계를 향하는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기차를 타고 산티아고에서 1천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몬트로 갔다. 그곳은 만년설, 산림, 빙하, 호수, 협곡, 사행천 등으로 형성된 대륙과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운하와 바다로 이루어진 바다에 의해 더 이상의 철로 여행을 허용하지 않는 항구 도시였다. 나는 몬트항에서 남극성호의 견습 승무원이 되었는데 그 일 역시 페페 삼촌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몬트에서 파타고니아의 남쪽에 위치한 푼타 아레나스 혹은 티에라 델 푀에고에 있는 지구의 최남단 우수아이아 사이를 돌아다니며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는 그 배의 선장은 미로슬라브 브란도비치였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출신 이민자의 후손으로 스페인 내전 때 페페 삼촌을 만났고 나중에는 독일 점령 프랑스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항해 기간은 일주일, 항해 거리는 최종 목적지인 푼타 아레나스까지 수천 마일이었다. 배는 먼저 칠로의 섬에 산재한 수심이 얕은 항구나 연안에 정박해서 감자와 양파와 마늘이 담긴 자료들과 두터운 양털 폰조가 들어있는 괴짝들을 싣고서 모랄레다 운하의 북쪽 어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코르코바도만의 거친 물살을 가르고 나간 뒤 물결이 평온한 차카부코항까지의 유일한 뱃길인 아이센협만의 후미를 이용하는 항로를 택했다. 차카부코항은 산맥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배는 수심이 얕은 그곳에서 다시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만조가 되길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에는 육류가 대부분인 화물을 실었고 공해상으로 나가면서 서북서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다가 대협곡의 출구인 모랄레다 해협이 가까워지자 그때부터 꽁꽁 얼어붙은 산 라파엘을 피해 북쪽으로 향했다. 산 라파엘은 이따금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 때문에 배들이 꼼짝없이 갇히고 마는 해역이었다. 줄곧 북쪽으로 항해하던 배가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차카부코 항으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지점에서였다. 이어 배는 구아이테카스 군도를 관통하면서 확 트인 바닷길이 열리자 남쪽을 향해 거의 직선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배가 출항한 시간부터 주방 보조인 나에게는 날이 예리한 칼이 쥐어지는 곳과 동시에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이 주어졌는데 내가 항해 중에 껍질을 벗긴 감자를 무게로 환산하면 좋게 수천 킬로그램은 되었을 것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취사를 돕고 승무원들이 식탁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주로 감자 껍질을 벗겼으니 말이다. 나는 접시와 냄비를 씻은 뒤에 감자 껍질을 벗겼고 화장실 청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스테이크 기름을 제거한 뒤에도 엠파나다에 들어갈 양파를 썰고 난 뒤에도 감자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겼다. 그랬기에 내가 뱃사람들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승무원들이 교대로 지친 잠이 골아떨어진 휴식 시간이 전부인 셈이었다. 브란도비치 선장이 나를 불렀다. 엿새째 되는 날,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이었다. 감자를 벗기느라 굳은살이 박힌 것도 뿌듯한데 호출까지 하다니. 겸습 승무원,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16살이지만 머자나 17살이 됩니다, 선장님. 견습 승무원, 자연에 빛나고 있는 게 뭔지 아나? 등대입니다, 선장님. 저건 파체코 등대라고 하는데 여러 등대들과는 다르지. 우리는 지금 그루퍼 에반 헬리스타즈 앞을 항해 중이지만 이제 곧 마젤란 해협을 통과할 터이니 말이야. 견습 승무원, 자네는 이번 항해를 통해 손자들에게 들려줄 얘기거리를 만들었군. 여 선장은 나의 존재를 잊은 사람처럼 조타수에게 지시를 내렸다. 자연으로 45도, 중속으로. 16살의 나이에 짜릿한 행복감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아울러 그날은 오후에도 행운이 뒤따랐다. 감자 껍질을 벗기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조리사가 그날 메뉴를 바꾼 바람에 할 일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덕분에 그날 나는 갑판 위에서 한나절을 보낼 수 있었다. 계절이야 한여름이었지만 태평양의 차가운 해풍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씨였다. 나는 동남쪽으로 향하는 배에서 실로에 산 폰초를 푹 뒤집어 쓴채 주변의 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콘토르 섬, 파커 섬, 말디시온 데 드레이크, 푸에르토 미세리코르디아, 데솔라시온 섬, 프로비덴시아 섬, 페뇬 델 아오르카두. 정오가 되자 선장과 승무원들은 조타실에서 점심을 들었다. 그들은 식사 중에도 항해도와 항해기기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간혹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견습 승무원, 갑판에서 뭐라는 거야? 커피를 마시던 선장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꽁꽁어로부터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전 지금 해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장님. 그렇다면 내 옆에 있어야지. 이곳이 훨씬 잘 보이거든. 견습 승무원, 지금부터 우리는 시쳇말로 이 일대에서 지랄 같은 해역으로 접어들게 된다. 거친 협곡을 빠져나갈 거란 뜻이지. 잘 봐. 자연에 보이는 게 코르도바 섬의 해안인데 저곳은 보다시피 상어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초들로 에워싸여 있는 곳이지. 항로가 좋지 않은 것은 데솔라시온 섬의 남동 해안이 펼쳐지는 우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대로 몇 마일만 더 가면 우리는 탁 트인 공해상에서 강한 조류가 밀려오는 아브라 해협을 통과하게 될 거야. 마젤란의 행운이 끝났던 그 지옥 같은 아브라 해협 말이지. 견습 승무원,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건 좋지만 우요와 등대를 보기 전까지는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입은 다물어야 할 거야. 남극성 호는 최저속도로 항해 중이었다. 오후 7시, 드디어 자연 수평선 쪽에 깜빡이고 있는 우요와 등대의 은빛 불빛이 보이자 마젤란 해협의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승무원들은 그간의 긴장을 풀었다. 밤 11시, 크로워드 고스의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배를 어루만지듯 비추고 있었다. 브란도비치 선장이 선수를 북쪽으로 돌리도록 지시하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조리사가 허기진 승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나를 불렀다. 나는 식기와 접시를 닦은 뒤에 다시 갑판으로 올라갔다. 선명한 밤하늘이 손을 뻗으면 별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느껴지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 역시 지척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푼타 아레나스는 브룬스웍 반도의 서쪽 해안에 돌출한 곳이었다. 한편 그 너비가 대략 20마일에 이르는 마젤란 해협 반대편은 티에라 델 푸에고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조금 더 남쪽에는 폭이 무려 70마일이나 되는 이노틸만이 해협 안쪽으로 호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출항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행이 끝난 것이다. 아침 식사를 거들고 나자 브란도비치 선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나에게 6주 후에 돌아간다는 회항 날짜를 상기시킨 다음 거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세보지 않았지만 지폐가 들어있었다. 16살의 어린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선장님. 고마워할 것 없네. 견습 승무원. 조리사가 그러는데 자네보다 나은 보조를 본 적이 없었다더군. 손에는 못이 박혔지만 주머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두어 시간 동안 푼타 아레나스 시내를 돌아다닌 후에 브리토시 부부를 찾았다. 그들 역시 페페 삼촌이 소개해준 사람들이었다. 브리토시 부부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두 분 쓰라에는 자제가 없었지만 부인인 엘레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남편인 펠릭스 씨는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와 해양생물학 조사 활동을 병행하면서 고즈넉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내가 포경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펠릭스 씨는 자신의 조부가 그린 그 지방의 풍경을 담은 그림과 사진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브르타뉴 출신인 그의 조부는 젊어서 티에라 델 푸에고에 정착한 뒤 한 번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었다. 펠릭스 씨의 집은 대부분의 남부지방 집들처럼 목조 건물이었고 거실에는 장작을 지피는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가까운 바다의 출렁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정겨운 그곳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를 마주보며 보냈던 나흘 동안 그들과 함께 랜드로버에 몸을 싣고 푼타 아레나스와 남쪽의 푸에르테 블레스를 잇는 국도를 따라 달렸고 오후에는 벽난로 앞에 모여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펠릭스 씨는 고래와 작살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무슨 화제이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자네 머릿속이 온통 포경선을 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나로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것 같군. 그는 가만히 앨범을 덮으며 입을 열었다. 내일 해협을 건너 포르베니르로 가게. 요즘은 고래잡이에 나서는 포경선들이 거의 없지만 누에보항에 가면 내가 아는 친구가 배를 수선하고 있을 걸세. 아주 까다로운 친구인데 어쩌면 자네는 꿈에 그리던 모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자네를 받아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잘 들으셨습니까? 지구 끝의 사람들의 제일 첫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일 첫 부분의 그 재밌는 점이라면은 그 모비딕의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모비딕은 아시다시피 고래에게 한쪽 발을 잃은 에이허브 선장이 고래를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런 소설이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소설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뒤에 읽을 부분에 나오는 그 직접 주인공이 그 고래를 잡는 배를 타게 되고요. 거기서 그 선원들과의 대화에서 그 소설에서처럼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소설이라는 것은 모비딕입니다. 그 소설에서처럼 그 멋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것이 엄청 힘들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비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절정 부분에 달았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감정이 그 모비딕의 감정과 약간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그 모비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에 맞서는 그 영웅적인 인간상을 나타냈다면은 여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자연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돌고래와 싸우는 건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작가의 어떤 자전적인 느낌이 강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작가는 일단 먼저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 루이스 세뿔베다는 1949년의 칠레의 북부 오바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서 어떤 그 반독재 반체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변국인 어떤 뭐 페루나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유네스코 기자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독일에서 정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망명 생활 덕분에 그 작가 하기 이전에는 그 여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명한 이후에 뭐 아마존이나 남극의 오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어떤 때에는 그 그린피스의 해상 감시선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극과 그린피스와의 그 연대 활동을 통해서 그 고래의 생태와 그 포경 현장을 목격하시고 이 소설을 쓰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 소설 앞부분에 나오죠. 뭐 이렇게 함부르크 공항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칠레로 오는 도중에 제가 읽은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소설 속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칠레가 아니라 독일 함부르크 쪽인 것이죠. 그러니까 망명한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루이스 세뿔베다는 그래서 그가 처음 쓴 소설은 그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인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소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두 번째로 쓴 소설이 지구 끝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오늘은 읽지 않을 거지만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그이 제가 좀 이따가 읽게 될 부분인 그 고래선을 타고 고래 잡는 모습을 본 후에 그 선원과의 대화에서 그이 나라는 주인공은 그 선원 고래 잡는 선원들에게 자기는 절대 고래 잡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고 그 다음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그 고래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그린피스의 어떤 협력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을 그 구축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못 흥미롭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비딕을 읽고 그 고래잡이를 동경해서 간 소년이 결국은 고래를 보호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그 고래 잡는 것은 모비딕처럼 멋있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그리고 멸종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 자기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고래를 보호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분은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칠레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와 그 사실을 이렇게 잘 버무리면서도 그런 유럽적인 그런 주제,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내용, 한그 소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이지만 조국인 칠레에서는 그 그렇게 큰그 돌풍은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루이스 세뿔 베다와 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뒷부분 그 나와 그 펠릭스 씨가 소개해준 그런 선원들과 만나서 고래 잡는 그 부분을 읽고 오늘의 팟캐스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펠릭스 씨가 보내셨다. 한참 만에 바스코 씨가 물었다. 어린 친구, 그렇다면 자네에게 뭘 해드려야 하나?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나는 산티아고를 떠나기 전에 맨 처음 만나는 포경선 사람들에게 할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말없이 양고기를 뜯고 있는 두 사람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참이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기간은 짧아도 좋으니 딱한 번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봐, 우리 일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야.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보았거든요. 그다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봐, 몇 살이지? 16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17살이 됩니다. 이봐, 학교는 안갈 거야?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이봐, 배는 어디서 타봤지? 남극성 호를 탔습니다. 사실은 푸에르토 몬트에서 푼타 아레나스까지 항해하는 동안에 주방 보조로 일했거든요. 이봐, 그 폴란드 사람과는 안 사이야? 브란도비치 선장님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분의 성을 보고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키 혹은 이치로 끝나는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폴란드 사람이라고 부르지. 나의 입장에선 식사 중에 툭툭 내던지는 질문에 꿈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를 부를 때마다 입버릇처럼 터져 나오는 안토니오 씨의 이봐 하는 소리도 슬슬 듣기 싫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금 전에 선착장에서 배를 수선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때까지 무뚝뚝하던 바스코 씨와 판초 씨의 마음까지 바꿔놓고 있었다. 젊은이는 뭘할줄 알아요?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요리를 할줄 압니다. 사실은 조금밖에 모르지만 이 젊은이가 요리를 할줄 안대요. 바스코 씨는 내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가 제발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순간 나이프로 뼈를 발라내고 있던 판초 씨가 다른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그 대답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어린 친구, 포경선을 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지? 그건,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전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모비딕이라는 소설인데, 두 분도 잘 알고 계시죠? 난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 바스코 씨도 읽지 않았을걸? 여기선 책을 거의 보지 않거든. 그게 어떤 소설인데? 산티아고에서, 적어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영화 이야기를 잘하는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더듬거렸지만 내 입에서 A허브 선장의 일대기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옆좌석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느라 안간힘을 썼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사이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몇 번이고 내 잔의 사가치 차를 따라주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이야기는 거의 2시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허먼 멜빌은 내가 그의 작품을 어느 정도 각색했음을 이해해 주었을 것이다. 마침내 나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의 어깨를 톡톡 쳐주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모비딕이라. 바스코 씨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나는 계산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모험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자, 이제 나가야지. 판초 씨가 앞장을 서며 말했다. 저도 데려가시는 겁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물론이지, 친구. 더 눕기 전에 장비를 치우자고. 내일은 아침 일찍 출항해야 하거든. 에반 헬리스타호는 생각보다 작은 배였다. 고래를 잡더라도 그큰 몸집을 어떻게 끌어올리게 될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였다. 바스코 씨와 판초 씨는 작살과 선수에 있는 작살포에 이어 우측과 선미의 보트를 지탱하는 도르래와 밧줄을 세세하게 살펴보거나 감자, 육포, 소금 등 어로기관 중에 필요한 식량이나 연료도 파악했다. 나는 전장 15m의 배를 둘러보는 동안 뱃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갑판 밑에는 여러 개의 드럼통과 처음 보는 도구나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선수 쪽으로 간이 침대 5개와 원통형 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관은 조타실과 연락을 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그날 밤 나는 선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곳은 한 해의 대부분을 포르베니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들이 고래를 잡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거처인 셈이었다. 판초, 우리가 어딜 가게 되는지 저 친구에게 말해주게. 판초 씨는 테이블 위에 항해도를 펼친 다음 손가락으로 항해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여기가 바로 푸에르토 누에보, 우리가 있는 곳이지. 그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배는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케론 해협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미젤란 해협으로 들어선 다음에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프로워드 곳까지 항해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130마일로 순탄한 항로였다. 이어 배는 서북동 방향으로 계속되는 프로워드 곳을 벗어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도슨과 아라세나 섬들의 유역으로 나아가 콕번 해협의 북쪽 입구로 들어섰다가 그곳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지점에 있는 롤란도 반도를 만난 뒤에 서북서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며 40마일 정도 이동하여 푸리아 섬까지 이르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 항로는 캠튼 제도를 남동쪽으로 끼고 돌면서 길버트 제도 앞에 펼쳐진 스튜어트만까지 이어지는데 그 거리는 대략 30마일 정도였다. 판초 씨는 이야기 중간에 스튜어트만 부근의 해역에 잔물결이 예상된다는 라디오 기상 예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스튜어트만에서 동쪽으로 20마일 정도 이동하면 바에네로 해협이 시작되지. 런던데리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그곳에는 포획한 고래를 처리하는 공장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몇 마일만 더 이동하면 비글 해협과 고래들이 기다리는 쿡만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젊은이.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나? 잘 자게. 에반 헬리스타우가 출항을 한 것은 먼 동이 틀 무렵이었다. 선상에는 바스코 씨와 판초 씨 외에 세 명의 선원이 각자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작달만한 키와 근육질에 말이 거의 없는 진로의 섬 출신의 선원. 바스코 선장은 남극해 주변에서 그들보다 나은 선원은 없을 거라고 귀띔해 주었다. 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요리와 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선원이었다. 나는 막상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주방에 들어가서 취사 도구를 건드리는 것조차, 아니 갑판 밑으로 내려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선원 덕분이었다. 판초 씨는 그런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라디오 수신 업무를 맡겼는데 일이라고 해봐야 하루 종일 조타실에서 수신기에 귀를 갖다 댄채 기상예보를 점검하는 일이었다. 에반 헬리스타우는 간밤에 판초 씨가 설명한 항로를 따라 순탄하게 항해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배가 평속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며 콕변 해협으로 들어서자 그때부터 바스코 선장은 새벽이 되어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한순간도 키를 놓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것은 날이 밝은 아침이었다. 캠든 제도 해역에서 돌고래떼가 출현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말수가 거의 없는 진로의 섬 출신 선원들이 여차하면 배를 뛰어넘을 것 같은 멋진 도약과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날렵한 유영 앞에서 어린애 같은 웃음을 지었을까. 돌고래떼는 거의 2시간 동안 선원들이 보내는 휘파람 소리와 외침에 화답하듯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묘기를 부렸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배가 스튜어트만에 도달할 때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위에 나섰다. 바스코 선장이 정박을 지시한 것은 다시 여러 시간 동안 바에네로 해협의 잔잔한 물살을 가른 뒤였다. 에반 헬리스타우가 런던 대리섬 앞에 있는 포구에 정선하자 진로의 출신 선원들은 두 척의 보트를 내려 수면 위에 띄운 다음 갑판 밑에 놓여있던 드럼통을 실어 뭍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바다에서 포획한 고래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고 주위에는 나무 등걸 같은 형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바스코 선장의 호의로 뭍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주변으로 다가갔다. 배에서 본 나무 등걸 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배에서 보았던 것은 화석화된 나무 기둥이 아니라 자갈가족의 껍질이 널려진 해변에서 말끔하게 처리된 수백 마리에 달하는 고래들의 잔해였다. 어린 친구, 기분이 어때? 장담컨대 이런 광경은 소설에도 나오지 않을걸? 이곳이 바로 고래들의 종착지야. 포에서 퉁겨 나온 작살에 등이 꽂히고 작살잡이의 손에 숨이 끊긴 고래들이 이곳으로 실려오면 여기선 정교한 칼 작업을 통해 고래들을 해체해서 거의 모든 부위들을 소금에 절여 통에 담는 거야. 사실 고래는 버릴 게 없지만 찌꺼기는 갈매기나 바닷가마귀의 밥으로 버려지게 되지. 어린 친구, 섬을 한번 둘러보겠나?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물개와 바다 코끼리들의 서식처가 나올 거야.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게. 멀리 갈 것도 없었다. 나는 공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선장이 얘기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물개, 바다 코끼리, 펭귄, 바다 까마귀 등 어림잡아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바다와 인접한 절벽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수상한 냄새를 맡은 것일까? 물개들이 고개를 쳐들고선 연방 콧등 부위를 실룩거리며 작고 까만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는가. 그들의 평온함을 전혀 깨뜨릴 마음이 없었던 나는 잠시 주춤거린 자세로 서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짐승들은 자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하염없이 바라보던 수평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 한 시간쯤 머무른 에반 할리스타호는 선수를 동쪽으로 잡고 비글 해협을 향했다. 우현으로 오브라이언 섬, 좌현으로 런던 데리 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략 2마일쯤 항해했을까. 바스코 씨는 바다가 깔때기처럼 좁아지는 비좁은 항로가 나오자 목을 길게 빼고 최대한 신중하게 키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비글 해협이었다. 얼마나 긴장된 항해였는지 다윈 섬의 해안이 시야에 잡혔을 때야 그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하긴 불과 7마일을 전진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으니 그럴 만도 했으리라. 그때부터 키를 잡은 판초 씨는 선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이 부근은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해역이지. 그는 목적지인 쿵만과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고래들의 서식처를 향해 항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가다 보면 크리스마스 섬이 있어. 이따금 섬 앞으로 고래들이 나타나는데 못 믿겠지만 얼빠진 고래들이 급류에 떠밀리거나 빙산 조각에 갇힌 채 꼼짝 못하거든. 그것만이 아니지. 그곳은 조류가 워낙 거센 탓에 조난사고도 끊이지 않아. 조류에 밀린 채 그 해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료까지 몽땅 소모한 배가 남동쪽으로 표류하다 보면 나중에는 핸더슨 제도와 오르노스 곳까지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당하고 마는 거야. 그는 짐짓 고개를 내저으며 덧붙였다. 그곳은 지금 같은 여름철이라도 수영은 상상조차 못해. 바닷물에 몸을 담갔다간 5분도 안 돼 얼어 죽기 십상이거든. 드디어 쿵만이었다. 배가 소리도 없이 물살을 가르는 동안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수면 위로 보드라운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부근의 섬들을 휘감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느닷없이 높이 7미터의 마스트에서 내지르는 칠로의 출신 선원의 고함 소리가 바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게 아닌가. 우현 4분의 1마일 지점에서 물을 뿜는다. 그 외침과 동시에 판초 씨가 뱃머리 쪽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작살포에 작살을 꽂은 다음 밧줄을 풀어 한쪽 끝을 작살고리에 입고 반대쪽 끝을 작살포 받침에 단단히 동여매며 다리를 구부려 자세를 취했다. 여차하면 작살을 발사할 준비를 끝낸 것이다. 나는 고양이 걸음으로 바다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바스코 씨에게 다가갔다. 어린 친구, 저걸 봐. 범고래가 나타났어. 나는 그가 손짓하는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잠시 구름 같은 포마를 일으키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던 고래가 거대한 꼬리를 드러내며 다시 물속으로 잠수하고 있었다. 판초, 사정권에 들어왔나? 바스코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판초 씨는 손을 들어 그렇다고 대답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고래는 에반 헬리스타호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길이만 해도 어림잡아 8미터가 넘어 보였다. 재수없게 암놈이잖아. 바스코 씨가 손바닥으로 키를 내리치며 말했다. 게다가 새끼를 뱄어. 한참 후에 선원들이 조타실로 모였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암수를 구별하고 새끼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그건 고래가 물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바스코 씨가 대답했다. 새끼를 뵌 고래는 온몸 전체가 마치 수면에 닿는 것처럼 천천히 떠오르거든. 그런데 암컷은 잡지 않나 보죠? 내가 다시 물었다. 잡지 않아. 이번에는 판초 씨가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암컷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거든. 그날 우리는 쿵만에서 고래를 다시 보지 못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우리는 클로우의 반도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후미가판에 둘러앉아 아르헨티나 출신 선원이 석쇠에 구워내는 양고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언제 모여들었을까? 갈매기와 바닷가마귀들이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처분하기 위해 배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바스코 씨는 연료량을 점검할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그렇다고 기관실 작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항해 나흘째 되는 날, 마스트에서 고래의 출현을 알리는 외침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향유 고래였다. 고래는 판초 씨가 쏜 작살을 맞아 길이가 100미터나 되는 밧줄을 끌고 다급하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밧줄이 다 풀리고 달아나던 고래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 무겁고 둔탁한 충격이 배 전체에 전해졌다. 그때부터 배와 고래 사이에 끌고 당기는 실랑이가 반복되었는데 고래는 예전에 작살에 맞은 경험이 있었던지 그저 도망치는 것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상대는 바스코 씨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래의 유영 속도를 놓치지 않았으며 배와 고래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 느슨하지 않게끔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사냥꾼과 노획물 사이의 싸움은 팽팽하던 밧줄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마침내 기력을 잃는 고래가 표면 위로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자 그 순간을 기다리던 선원들이 보트를 내렸다. 보트에 오르지 못한 나는 배의 난간에 기댄 채 그 싸움에서 가장 끈질긴 사투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진로의 섬 출신 선원들이 끝부분이 넓고 길이가 짧은 노를 잡고서 빠른 속도로 노를 저어 고래에게 다가가면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트가 고래의 옆구리에 접근하는 순간 밧줄로 보트의 선수에 달린 고리에 발목을 묶고서 뱃머리에 서 있던 바스코 씨의 예리한 손 작살이 허공을 가르며 고래의 검은 몸통에 꽂혔다. 작살을 맞은 고래가 큰 몸집을 비틀며 거대한 꼬리로 수면을 내리치는 동안 노련한 진로의 출신 선원들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절묘하게 그 타격을 피해내고 있었다. 그 사이 바스코 씨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두 번째 작살을 거대한 몸통에 쑤셔박았다. 나중에 들은 이 얘기인데 두 번째 작살이 정확히 고래의 허파를 파고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에반 헬리스타호의 좌측에 설치된 발판에 길이 방향으로 고래를 붙들어 맨 뒤 가공 공장으로 귀환을 서둘렀다. 판초 씨는 의아해 하는 나에게 기관실의 모터 소리가 시원찮은 데다 기상예보까지 좋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배가 다시 오브라이언 섬과 런던 데레이 섬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우리는 고래 가공 공장 앞 바다에 다시 닻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죽은 고래는 두 척의 보트에 의해 해변으로 옮겨졌다. 진로의 섬 출신 선원들이 하키스틱처럼 생긴 칼로 포획물의 배를 가르자 시뻘건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면서 주변의 바닷물을 붉게 물들였다. 흑색의 고무 작업복을 걸치고 있는 선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범벅이된 모습이었으며 그들 주위에는 피냄새를 맡은 갈매기와 바닷가마귀를 위시해서 갖가지 새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선원들이 무심코 휘두른 칼에 맞고 허공에서 몸뚝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놈도 없지 않았다. 고래의 해체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부위는 소금에 절여져 드럼통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필요 없는 부위는 여전히 살점이 붙은 뼈와 함께 해변에 벌어지면서 런던 대리 섬의 유령 같은 풍경의 일부분으로 변했다. 한편 에반 헬리스타호의 엔진은 우려했던 대로 문제가 있었다. 꼬박 사흘이 걸려 누에보 항구로 귀향하는 도중에 내린 소나기는 이누틸 만에 들어설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곧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지낼 것인가? 닻을 내리고 드럼통과 어로 도구들을 무트로 옮기자 작별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세 명의 선원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눈 다음 푸에기나 여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어린 친구, 운이 없었던 거야. 바스코 씨가 불에 구운 양고기와 사과 치차가 식탁에 차려진 식탁 앞에서 입을 열었다. 겨우 항유고래 한 마리라니. 경비도 못 건졌어. 판초 씨가 투덜거리며 물었다. 어린 친구, 할말 있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봐, 여행은 마음에 들었나? 이번에는 바스코 씨가 물었다. 그럼요, 늘 배를 타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두 분이 마음에 들었고, 칠로의 분들과 아르헨티나 분도 잊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전 바다를 좋아했고, 지금 이 순간도 좋아하지만, 앞으로 고래잡이 선원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두 분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제 얘기는 진실입니다. 이봐, 소설에서 읽은 것과는 다르지? 나는 몇 마디 덧붙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스코 씨가 나의 한쪽 팔을 붙잡으며 자애로운 눈길을 보냈다. 친구, 자네가 고래잡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기쁘군. 사실 하루가 멀다하고 고래들이 줄어드니 어쩌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마지막 고래잡이 선원들이 될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잘 됐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고래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놔둘 때가 됐어. 나의 증조할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그분들은 다들 고래잡이 선원이었지. 내가 만일 자네 같은 아들이 있다면 다른 길을 가라고 충고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나를 국도까지 바래다 준 것도 부족했는지. 마침 포르베니르 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트럭에 실어주었다. 나는 그들과 깊은 포옹을 나눴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지구 끝의 세계. 누군가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순간 나는 내가 아직 함부르크 공항 대기실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다. 항공사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탑승표를 요구하고 있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나머지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곡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가장 지금의 상황과 잘 맞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잔인한 4월입니다.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갔던 4월의 첫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왠지 나만 여기 혼자나마 가야 할 곳은 모르고 있네. 떠들썩 가던 새로운 계절 그 기분이 다시 다치 깨달을 수 있었지. 약속된 시간이 끝난 뒤에 누구도 갈 곳을 알려주지 않는 것. 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지금은 깊어만 가는 잔인한 계절. 오, 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길 가슴 설레기에 나의 이를 먹인 아이들에게 갈 곳이 없어 봄빛은 푸른 들썩하던 새로운 계절 그 기분이 간식같이 깨달을 수 있었지. 약속된 시간이 끝난 뒤에 누구도 갈 곳을 주지 않는 건 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지금은 I'm not afraid to die.